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세 달, 네 달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유년부 예배 때 손가락 인사로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 했죠. 오늘 오랜만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부터 이제 5까지 있었는데 1은요, 엄지를 내밀면서 최고, 그 다음에 2는 V를 그리면서 승리하세요, 3은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4는 사랑합니다, 5는 오직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짝.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자, 말 그대로 손가락 인사입니다. 자, 인사를 해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부터 시작.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부자와 천국의 관계 및 구원과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완적으로 주신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는 포도 수확이 대개 9월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포도원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인은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그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이제 0시경,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은 해가 뜨는 새벽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한 하루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품꾼을 모집하러 간 주인은 우리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일당으로 약속하고 일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하면 오전 9시겠죠. 그 시간에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오전 9시에도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품꾼으로 일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앞에 사람들, 앞에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이제 보상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상당하게 줄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당하게로 번역된 디카이온의 원형 디카이오스는 의로움 또 정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의라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시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도 의로운 하나님을 말하는데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품꾼들을 의롭고 정당하게 대화해서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인은 제6시, 바로 플러스 6 하면 12시 정오겠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똑같이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하루 일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주인은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인 원문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면 너희가 의로운 것을 받으리라 라는 문장이 7절에 추가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역을 고의로 한다면 주인은 4절과 5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자들에게도 적절한 품삯을 약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품꾼들을 몇 번 불러 모은 것이 되겠습니까? 세려보면 나오죠. 오전 6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 즉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품꾼들을 불러서 그 싹스를 주게 되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 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한 것으로 그날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한 싹스를 받아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사야 했던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의 순으로 그 싹스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아, 우리는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겠죠.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집주인을 원망하여라고 할 때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공기조라는 단어인데 70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또 아론과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불평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였던 그 히브리어 단어와 이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품꾼들이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인을 거듭 원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저들을 같게 대우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위는 구약에서 모든 식물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뜨거운 바람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그 한낮 더위는 매우 심했고 이러한 더위를 견디며 수고하였던 자신들을 늦게 들어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주인은 그러한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이제 친구여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동무 또 친구 전우 등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신약에서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전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동물을 가르키거나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의 자리에 잔치에 그 참여한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거나 또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호칭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내게 잘못한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본문의 주인의 행동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 없죠. 그들은 집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일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더군다나 처음 약속한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음에도 주인을 원망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문맥에서도 그들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친구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이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에 19장 30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구절이 끝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품꾼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품꾼을 부른 집주인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비유는 먼저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절대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주인의 대답에 계속해서 내 뜻이다라는 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죠. 싹스를 줄 때도 원래는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집주인은 그 일반 관례와 다르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불함으로써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또 말세가 임박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역시 일생 동안 예수님을 섬긴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일한 품삯은 주인에게 부름받은 그 품꾼들 모두가 받게 되는 이제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일찍 들어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좋아하는 일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의도했던 바이고 갈망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그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온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 품꾼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약속된 상급, 구원 상급을 받았는데 왜 먼저 온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아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적용에 있어서 진짜 상급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려와서 일한 자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그런 불만을 늘어놓아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자, 잠시 이 질문을 접어두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이제 응급실로 향해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응급실에 있던 그 사람은 같은 그 구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의 평생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구역원들은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재력도 있고 또 외모도 출중하여서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병까지 얻어서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은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또 복음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은 구역원들과 함께 급하게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완강하게 예수님과 교회를 거부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몰라도 너무나 쉽게 또 확실히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신방이 끝난 후에 이제 병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구역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야, 참 부럽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 것 다 누리고 죄란 죄는 마음껏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예수까지 믿어서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은근히 부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한 권사님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야, 우리도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저분은 참 좋겠다라고 이제 부러운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구역원들을 보면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먼저 온 품꾼들이죠. 본문 11절과 12절에 다시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품꾼들과 이 구역원들의 말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구역원들은 어차피 마지막에 천국 가고 또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 사이에 자신들은 죽도록 일만 하면서 섬기고 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참고 살아야 했는데 나중에 믿게 되었던 그 남편분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품꾼들과 동일한 논리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불러주시고 또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 그것 자체가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고 상급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을 그 품삯, 즉 한 데나리온만 그것만 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컵이 이제 열렸습니다. 월드컵 아시죠? 축구 월드컵. 월드컵이 열렸는데 철수라는 친구가 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제 국가대표 이제 선수로 이제 발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수는 하늘에 이제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그 축구 국가대표 엔트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뽑혀도 다 이제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표를 차면서 플레이하는 주전 선수가 있는 반면에 후보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보 선수는 벤치에 앉아서 혹은 가볍게 몸을 풀면서 감독의 그 선수 교체 사인에 맞춰서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고 혹은 경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경기를 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실제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베스트 11, 베스트 11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철수는 우수한 기량으로 베스트 11에 딱 들어서 왼쪽 공격수 포지션을 담당하면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선부터 본선 16강, 8강, 4강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주전 선수로 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수가 4강 정도의 경기가 되었을 때 공을 한참 열심히 차다가 자꾸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 석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이 철수는 후보 선수인 석재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저 석재는 참 팔자도 좋네. 월드컵이 끝나면 똑같이 상급도 받고 주목도 받고 환영도 받고 또 같은 성적을 낸 것으로 이야기 될 거잖아. 그런데 자기는 편하게 벤치에 앉아서 쉬고 난 전반전부터 이렇게 뛰었는데 후반전까지 교체도 안 해주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감독님이 날 너무 부려먹는 것이 아닌가.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철수의 생각처럼 자신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석재는 편하게 벤치에 앉아있다가 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철수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선수라면 평생에 한 번은 꼭 뛰어보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월드컵 경기에서 국가대표의 그 자격으로 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선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쉬지 않고 뛰어서 힘이 들어도 태클에 걸려서 넘어져도 월드컵 경기에서 주전으로 뛴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전반전부터 감독이 나를 주전 선수로 투입시켜 준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 선수의 진정한 보상은 물론 월드컵에서 받는 돈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전으로 뛴다는 그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경기에서 패스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골도 넣고 경기를 하는 것이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수만 명 관중들의 그 환호성도 듣고 또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하는 그 영광과 명예스러움, 그것이 바로 축구선수로서 받는 최고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철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일찍 온 품꾼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찍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그것이 보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온전한 보상은 주인과 함께 주인의 일에 일찍부터 참여한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처럼 오전 6시부터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동참되어서 주님의 일에 나의 노력과 또 정성과 마음과 온 힘을 다 드렸다라는 그것 자체가 품꾼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후보 선수로 그냥 벤치에 앉아있다가 후반 또 종반이 되어서 투입된 그 일꾼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꾼들이 안쓰러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단지 한 데나리온 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만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그 구원을 위한 나머지 부름받은 시간은 그 한 데나리온을 획득하기 위한 수고가 되고 또 고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총체적인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세상과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일찍 온 품꾼처럼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바른 상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만이고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성도가 된 것이 마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수요 야베스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또 주님과 그렇게 영적인 로맨스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새벽에 눈 비비면서 그날 첫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얼굴빛을 보는 그 특권이 참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나의 기도가 동참된다는 이 일을 생각하면 전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각 리더와 섬김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주님이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상급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없더라도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든 낮든, 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먼저 믿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일이 되고 또 자신의 의가 된다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처럼 출발을 먼저 했다고 항상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발주자보다 훨씬 더 늦게 도달하는 상황도 많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만해도 충분할 정도의 열심이라든지 충성이나 봉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며 진짜 상급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한 행위조차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남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내세울 것이 있고 더 잘했다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더 남보다 강하여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부족한 자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셔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삶의 전반전부터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로 인생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그 정욕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진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오늘 또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진짜 보상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오늘 나의 하루하루를 다듬어 가시고 써주시는 그 은혜의 보상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품꾼들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